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오늘날과도 마찬가지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심각한 신앙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신앙의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그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었나 하면 바로 주의 날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재림, 주님이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이미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하고는 좀 다르죠. 오늘날에는 주의 재림이 몇 월 며칠 어디에서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걸로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주님께서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하는 이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그들을 미혹하느냐 하면은 자기는 영적으로 계시를 받아서 예언을 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그리고 바울이 쓴 편지로 다시 말씀드려서 성경에 근거한 말씀대로 자신은 주님이 이미 오셨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탁월한 능력을 가진 거짓 교사가 성경의 말씀을 들이대면서 주님이 오셨다고 하니까 미혹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들이 동요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동심을 한다 그랬는데 바로 마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당황스럽고 놀라기도 하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자신은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주님이 벌써 왔는데 나는 온 것도 모르고 있었다면 그 주님을 난 어떻게 만날 것인가?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 두려웠다는 것이 이 이상의 말씀이 바로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한 놀라운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 3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주의 날은 주님의 재림은 주님은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고 단언을 합니다.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의 거룩함으로 예언을 받아서 계시를 한다고 헛소리를 하든가 아니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나와 있다고 억지로 우기거나 주장을 하더라도 3절에 보니까 누가 아무렇게 해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여러분들 미혹하지 마십시오. 미혹되지 마십시오. 주의 날에 대해서 마지막 세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결코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살기가 어려워지거나 오늘날처럼 이렇게 엄청난 환경 속에 처해지거나 아니면 정반대로 너무 살기 좋아져서 사람들이 게을러지거나 하게 되면 그때 나타나는 것이 독버섯처럼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주의 날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가까웠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날이 언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누가 아무렇게 말을 하든지 그런 말에는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에게 저는 특히 요즘에 그런 일들이 많은데 속지 마십시오.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바로 이러한 세대에 공부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바울 사도가 주님의 날이 이르렀지 않았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주님의 날이 이르기 전에는 반드시 나타나야 할 징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징조가 있기 전에는 결단코 주님의 날은 오시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의 재림은 그러한 징조들, 사건들이 있은 후에야 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바울사도는 그런 징조가 없었으니까 주의 날은 있을 수가 없고 주님의 날은 오지도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사도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홀연히 임하기 때문에 그 때와 시기를 알 수가 없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빛의 사람들이고 낮에 속해 있기 때문에 밤에 도적같이 오는 그 주의 날이 그렇게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낮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는 주의 날이 밤에 도적처럼 올 수가 없다고 선언을 했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주의 날이 오는 것에 대해서, 주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을 바울사도가 오늘 3절에서 징조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징조들을 여러 가지를 말했는데 오늘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는 바울사도가 징조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 징조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주의 날에 대해서 기다립니다. 소망하고 있어요. 너무 주님께서 오시는 것은 기쁜 일이에요. 또 우리가 영원한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이 기쁜 일이에요. 그러나 그런 일이 기다려지지만 그런 일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뭐가 징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징조의 첫 번째가 뭐냐면 3절에 보니까 먼저 주의 날이 있기 전에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배도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날을 알려면 먼저 지금이 배도하는 일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배도란 말이 뭘까요? 배도. 여러분 배도가 뭐예요? 배도. 배도하는, 아이고 배도란 말이 어려워서 잘 모르겠네요. 배도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배도란 말은 반역, 배신, 변절, 뭐 이런 의미로 씁니다. 변절되었다. 바로 이게 뭐, 이 단어가 그 당시에 많이 쓰이던 단어예요. 그 당시에 뭐냐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어떤 반역을 하고 폭동을 이루을 때 바로 이 배도란 단어를 썼어요. 로마를 향해서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면 그때를 배도란 말로 썼어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그런 의미로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대해서 반역이 일어나는 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바로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대항해서 변절하는 사건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은 작거나 국지적이거나 어떤 단순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대규모적으로 온 세상에 충만해질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변절이 있어야 되는데 주의 날, 여러분 그런 변절이 있나요? 오늘 크리스찬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그마치 15억 이상 되잖아요. 전 세계에. 그러면 그런 그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변절돼요. 이 배도는 말이죠. 안 믿는 사람에게 그 사람들은 믿질 않으니까 변절을 할 것이 없잖아요. 놀랍게도 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의 이 배도는 말이죠. 변절은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부터 이것이 시작이 된다는 것이에요. 심각하죠, 여러분. 여러분, 이 시간 귀를 기울이고 눈을 뜨고 한번 말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변절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우리처럼 이렇게 성전에 앉아 예배드는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시작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까지 퍼져가지고 온 세상이 변절의 시대로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깨뜨려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 아름다운 교제를 갖다가 다 버려버리고 우리가 살아왔던 이 믿음의 길, 믿음의 삶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반해버리는 이런 걸 믿음의 변절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야만 주의 날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여러분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는 이 땅에 주님의 사람들은 영광의 자리를 올려야 되지만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반역하는 그들에게는 멸망의 심판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오실 건가? 너무 배신자가 많을 때 살아있는 남아있는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때 주님께서는 오신다는 것이. 그러니까 마지막 세대가 되려면은 재림의식이 오려면 참된 성도와 가짜 성도들이 구별이 된다는 것이에요. 겉으로 모양만 가지고 있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하고 자기가 착각하고 그런 성도들과 그런 사람들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하는 이런 성도들이 구별이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배도의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그런 배반, 반역의, 변절의 어떤 현상들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저는 성경에서 그러한 몇 가지 성경 말씀을 제가 한번 찾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제가 읽는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에는 예수님이 직접 감람산에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감람산에서 승천 직전의 강화 말씀이에요. 자, 바울사도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또 얘기했어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미혹의 영을 쫓고 귀신을 쫓는다 하였으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나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으로 꾸미고 그런 척하며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지적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를 향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정말 이것은 깨어가지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자, 디모데후서 우리가 잘 아는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여기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스스로 높이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바울사도가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장 디모데 후서 4장에 가보면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때가 이르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심각하죠.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좋아하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 우리는 여기에 상당수가 해당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사람이 될지 몰라요. 자, 이런 현상들이 바로 배도하는 일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일들이 온 세상에 가득 찼을 때, 배도한 일이 찼을 때 바로 주의 날이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깨어서 근신해가지고 올바른 믿음의 길로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꼭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증거, 또 징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도하는 일이 있다는 것인데 3절에 보니까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야 한다. 자, 불법의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 뭘까요? 불법의 사람. 이 불법의 사람이라는 것은 법이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이 아니라 법이 있는데 법을 없이 무시하고 산 하나님의 법, 성경 말씀과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것을 없이 대적하고 사는 사람. 이게 바로 무법의 사람, 불법의 사람이에요.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적그리스도 많이 들어봤죠. 엔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는 배도하는 일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바로 그런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어떠냐?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요. 불법의 사람 이렇게 하는 걸로 봐서 사람. 그런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법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그런 사람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어떤 제도나 어떤 세력이나 능력이나 또는 어떤 무슨 나라나 또는 어떤 무슨 뭐 공산주의, 민주주의 뭐 이런 체제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라는 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 때가 있다. 배도가 한참 막 이루어져서 세상이 전부 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에 그것을 이끌어갈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뭐가 주님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 불법의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성경에 성경에 이 불법의 사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기독교에는 많은 사람들이 누가 도대체 불법의 사람일까? 이것에 관심이 많아서 주의 날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불법의 사람이 누군가를 알아내려고 찾아내려고 그리고 어떤 사람을 불법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어가지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막 자기들이 찾아냈어요. 사실은 그것을 위해서 이 말이 쓰여진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초기에 우리 기독교 처음 초기 교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불법의 사람을 누구로 생각했냐면 로마 황제 중에서 아주 악독하게 탄압하고 폭군으로 하는 그런 황제 중에 한 사람, 몇 사람을 어떤 사람을 그들은 아, 이 사람이 바로 불법의 사람이다. 이 사람 때문에 지구의 종말이 올 것이다. 또 그런 주의 날이 이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뭐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사람, 이 황제는 자기가 신이라고 그러고 자기를 섬겨야 된다 이런 걸 발표를 한 사람들. 우리 잘 아는 네로 황제. 이 사람은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했어요. 이 사람은 이유 없이 그리스도를 믿는다 무조건 핍박하고 밖에서 죽이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다. 그런데 실제로 진짜 적그리스도 같은 사람은 누구냐면 BC 81년도에 황제라던 도미티안이라는 황제예요. 이 사람은 말이죠. 바로 세례요 맞았어. 이 뭐예요? 우리 사도 요한이 아마 요한 계시록을 쓸 때와 거의 비슷한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때 로마 황제가 도미티안 황제인데 이 사람은 똑같이 자기가 왕이라고 황제 그리고 신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자 자기는 신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섬기다가 안 섬기는 사람들은 무조건 죽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쩌면 그 사람이 불법의 사람일 것 같았어요. 그러면 주의 날 주님께서 오셨어야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걸 찾기를 원했어요. 그 초대교회에서는 그렇게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세에 와서는 이 중세에 와서 또 종교개혁 시기에 와서 달라져요. 중세에는 마호멧 교를 믿는 그 마호멧 있잖아요. 마호멧은 이슬람의 지금 교주죠. 이슬람을 세운 그 마호멧이 불법의 사람이다. 또 종교개혁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로마 교황이 아까는 로마 황제였는데 이번에는 우리 가톨릭의 교황이 아주 악독한 교황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교황들이 바로 불법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정죄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교황이 오늘까지도 있었는데 아직 주의 날은 이르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에 와서는 사람들이 믿음이 좀 떨어졌는지 그런 종교 지도자들보다는 정치적인 또는 군사적인 이런 사람들을 불법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뭐 어떤 사람 있어요? 나폴레옹. 뭐 또 누구죠? 뭐 이런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히틀러. 뭐 무솔리니. 또는 뭐 누구예요? 스탈린. 뭐 이런 정치적인 지도자 이건 얼마나 공산주의고 폭군이고 악독한 이게 바로 불법의 지도자다. 불법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사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있는 성경의 말씀에 불법의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급하게, 성급하게, 쉽게 그렇게 자의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날에도 이 종말에 대한 현상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거짓 것들과 말이 유언비어지, 이거는 신앙적으로 엄청난 이단 사상들이 얼마나 많, 특히 뭐 우리 마지막 시대 666에 대해서는 뭐 이런 말할 수 없죠. 처음에는 무슨 뭐 컴퓨터가 666이라 그랬어요. 베리칩이 그렇다. 뭐 요새는 QR 하는 거 그게 666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속고, 지금 제가 요즘에도 어떤 목사님들로부터 이 카톡을 봤는데, 최근에는 뭐가 여러분 문제가 되는지 아세요? 코로나19 백신 맞는 게 이것이 바로 짐승의 표를 받는 거라는 거예요. 코로나 백신 맞지 마세요. 이 연약한 성도들은 그 말 들으면 내가 짐승의 표를 받는 건가? 지금 그것이 뉴욕에서도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 배경을 보니까 이거예요. 세계 단일 정부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세력들이 있어요. 그게 뭐 우리는 잘 알죠, 누군지. 그런 사람들인데 거기에 아주 중심사인 빌 게이츠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 게이츠가 모든 좀 정치 지도자와 좀 돈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세계에 퍼뜨리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걸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그것을 퍼뜨리게 되면 전 세계의 주식이 50% 이상 떨어져 버리고 완전 세계가 파멸될 것이고 아수라장이 될 것이다. 그때 백신을 개발해가지고 이것을 주입해서 넣게 되면은 이것을 주입하면 우리가 세계를 통제할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를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백신 이 주사를 맞게 되면 DNA를 우리한테 다른 걸 넣어가지고 이 DNA 인주전자를 조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도 이걸 받은 사람을 죽이고 싶으면 죽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얘기를 요즘에 하는 사람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얘기를 누가 하면 인터콥을 하는 최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인터콥에 하는. 그래가지고 이번에 한국에서 왜 BTJ라고 하는 그 무슨 연수원에서 막 세미나하고 해서 700몇 명 막 환자가 생겨. BTJ가 뭐예요? Back to Jerusalem이라고 해서 그들이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거기에 애들만 하고 절대 대면 예배를 해야 된다. 절대 뭐 안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백신은 절대 맞으면 안 된다. 이 불법의 사람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그런 엉뚱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잘못된 세상으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분 목사님, 제가 뉴욕에 누구누구 목사님 이름 되면 여러분 깜짝 놀라게, 그걸 카톡으로 보내면서 지금 그런 얘기를. 난 그 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거 코로나 많이 걸릴까 봐 걱정돼요. 사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이죠,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거짓 그리스도 또는 거짓 선지자라고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처럼 불법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말이죠,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면 아주 대놓고 적그리스도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이 불법의 사람이나 거짓 선지자나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말이죠, 그걸 종합을 해보면 우리는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이 불법의 사람은 종말에, 시기적으로는 종말에, 역사적으로, 이것이 무슨 뭐 가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정말 이런 사람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는가를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혹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미혹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은 신앙적으로 불건전합니다. 경건하지 못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배도의 시기가 되었을 때 그 한가운데 나타나서 세계를 그렇게 지배할 거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우리가 그런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연구하고 뭐 신학자들이고 목사님들이 연구를 하는데 도대체 그들은 왜 그렇게 빠졌을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을 보면 너무 단순하게 알 수 있어요. 오늘 첫 번째,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불법의 사람의 특징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3절에 보니까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멸망의 아들. 첫 번째, 불법의 사람은 멸망의 아들이다. 멸망의 아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불법의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끌고 간다 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도 있지만 그걸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파멸을 주도하는 사람이라 이런 뜻이 아니라 멸망의 아들이란 말은 그 불법의 사람은 숙명적으로 운명적으로 반드시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멸망의 아들이란 불법의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 왜 이런 말을 하냐? 불법의 사람이 이렇게 세상을 지배할 것 같지만 그 불법의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요 뒤에 가서 9절인가에 보면 주 예수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법의 사람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나타났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제 이름을 단지 이끌어주는 그런 도구가 된다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그는 반드시 죽는다. 두 번째 보면 4절의 첫 구절이면 저는 대적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불법의 사람은 대적하는 자라는 거예요. 대적이라는 게 뭐예요? 반역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리고 뭐든지 대항하고 그리고 뭐든지 그냥 거부하고 이런 것을 대적하는 데. 적그리스도는 말이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에요. 그 특징을 보세요.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는 그리스도를 대적하질 않아요. 교황은 그리스도를 대적한 적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이거 너무 단순한 저는 대적하는 자들 뭐를 대적하겠어요? 우선 그리스도를 대적해요.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부인하는 거예요. 그가 성육신에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인간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부인하는 거예요. 성육신과 하나님이란 사실을 부인하는 초창기 이 초기 교회는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배신하고 싸웠어요. 삼위일체론과 이 성육신 이 두 가지 이론을 가지고 너무 싸워 이단들이 너무 많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바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대적하는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든가 그리스도는 사랑이라든가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준 거룩한 율법 안에서 윤리를 거부해버린다든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든가 하는 구원의 논리라든가 이런 것을 부정하고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불법의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대적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오늘 성경 말씀에 그렇게 돼 있어요. 저는 대적하는 자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있는 4절 뒤에 말을 한번 저는 대적하는 자라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 불법의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은 스스로 높아진 자들이라. 스스로 자기를 높인 자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기를 신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 보니까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이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신들을 얘기해요.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범사의 모든 일에 신이라고 하는 그 신들이나 또는 뭐예요? 숭배함을 받는 자, 경배해야 된다고 하는 자들보다도 위에 뛰어나 더 올라가서 자존에 스스로 앉아있다는 거죠. 자기를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냐. 신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오늘날 이단들, 잘못된 가르침의 사람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많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이 마지막 되었다가 대가 하는 건 자기가 적그리스도라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그런 사람들이 도대체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 어디 며칠날 주의 휴거를 기다린다고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빠져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자기를 높이는 자의 세 번째 불법의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스스로 신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가 경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라고 그렇게 높여요. 두 번째는 뭐냐면 더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주고 나타나면서 뭐라고 나타나면서 뭐라 해요? I am God the Father 이러고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라 참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앉아야 될 곳, 하나님이 계셔야 될 곳, 하나님으로 모셔야 할 곳, 하나님으로 섬겨야 할 그곳에 이 사람이 자기 자리를 앉고 자기가 하나님이라 한다는 것이죠. 심각한 문제죠. 이런 거 오늘날 교회도 그런데 뭐 지금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신이라고 그러진 않나. 놀랍게도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이라 부른다는 것이요. 적그리스도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불법의 사람이 나타났을 때에야 비로소 주의 날이 이른다는 것이에요. 자, 주의 날이 이른다는 바로 그런 거예요. 적그리스도들, 우상들, 사단이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법 어기고 무시하는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 그리스도라고 우겨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숭배하라고, 자신에게 돈 바쳐라, 자신에게 가정을 바쳐라, 몸을 바쳐라, 자식을 바쳐라,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 그런데 그들조차도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불법의 사람이 아니라, 그것들은 그 축에도 못 들어가는 사단의 졸개들 밑에서 일하는 존재밖에 안 되는. 왜냐하면 이 불법의 사람은 종말에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권력자가 된다는 것이다. 이건 사람이 된다는 것이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말한 이 주의 날 이전에 나타날 징조가 우리는 두 가지라는 것을 배웠어요. 첫째가 뭐죠?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배도를 합니다. 변절을 합니다. 두 번째는 뭐죠? 그 변절을 틈타 세계를 지배하는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럴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재판장으로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실 거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5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말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요. 사실은 이 일을 얘기했다는 것은 아마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걸 다시 편지로 쓰는 이 얘기는 이제는 이 일을 분명히 알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미혹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세상에 너희들이 살면서 거기에 흔들려가지고 너희들이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거기에 미혹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진리를 알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주의 날에 대한 미혹은 속임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이 제일 만만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날은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니까 뭐 좀 안다고 얘기하면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또 굉장히 말빨이 먹히고 또 그게 굉장히 우리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와요. 그리고 막 두려워요. 아, 빨리 주님의 날, 특히 병든 사람들, 가난해서 막 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 모든 것이 실패에 빠져서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한테 그게 가면 옳구나, 주님의 날이 오는데 이분이 얘기하는 거 보면 그럴듯하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성경을 들이대고 성경 이렇게 봐라, 이렇게 이렇게 돼 있다. 그 사람들은 왜 이런 얘기를 안 하는지 몰라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왜 얘기를 안 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속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는 몇백 명, 몇천 명이 모여서 지금도 밤을 새워가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땅도 얻으러 이사도 가고 별짓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 주의 날은 이르지 않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런 이야기를 바울사도가 왜 해주고 있을까? 바로 너희가 기억하지 왜 못하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바로 주의 날이 이르면 우리에게 두려움이나 우리를 흔들리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주의 날을 기억하면서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믿음의 변절자들이 생길 때에, 불법의 사람들이 들끓고 일어날 때에 우리 가족 중에서 우리 친구가, 우리의 동료가, 우리 아는 직장 상사가, 우리와 같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가 이런 게 변절을 하고 있을 때,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같은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때 두려워하거나 우리가 동요되거나 속지 말고 우리는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겁낼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고 빛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에겐 절대로 밤의 도적같이 주의 날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5장에서 보면 그렇게 했어요. 너희는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라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가면서 구원의 소망을 잃지 말고 네가 가고 있는 믿음의 길을 가라는 것이. 저는 우리 성도들이 특히 혹시라도 이런 일이 들리게 된다면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거짓 가르침과 많은 거짓 예언들과 많은 거짓 지도자들 때문에 정말 교회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아니 정상적이고 옳은 교회에서조차도 바른 진리가 선포되지 않고 이미 변질된 신앙들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귀가 가려워서 사람들은 그 말 듣기를 좋아하고 웃고 희덕거리고 떠들어대면서 그 말에 재미있어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재미있게 여기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주의 말씀은 재미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정말 진리를 바로 깨달아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가면서 주님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정말 깨어있는 근신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잠자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 아무런 깨달음이 없고 아무런 도전이 없고 아무런 의식이 없고 신앙생활을 멋으로 모양으로 습관으로 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런 자들은 이미 변절된 자일지도 모릅니다. 경건의 모양을 갖춘 자들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 주님의 택하신 사랑하는 자처럼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Thank you.